이 사도 베드로가 주로 강조하는 것을 보면은 그 밑에도 계속해서 나오지만 그 7절서부터 보면은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사도 베드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긴다 하는 것이 그렇게 평탄하게 쉽게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보면은 이 목숨을 순교하는 그 신앙까지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서부터 18절.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우리가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겉사람은 나이가 먹으면 후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늦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는 겁니다.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즉 이것은 우리가 젊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그 깊은 주름살이 결국은 이것이 주님의 나라에 가서 이것이 오히려 더 아름답게 보이는, 더 우리가 속사람이 더 새롭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이거 가지고 그리고 판단을 하면은 그거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건 결국은 나중에 얼굴이 딴 얼굴이 되죠. 그래서 성형수술하고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하다 보면은 그 속사람은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 얼굴 보지 않으시고 속사람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어린 양의 피로 이겼나, 또 그의 그 증거하는 테스트모니와 그 생활이 어떻게 변했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았는가, 이것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다시 계시록 12장 12절로 돌아가서,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자, 이제 사탄의 자기의 거처하는 본부가 공중에서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후 3년 반에 계시록의 후 3년 반에서 이제 나타나는 때인데, 그때는 이 땅에서 얼마나 큰 사고들과 고통과 테러리스트, 또 그 다음에 폭탄들의 공격, 또 그리고 이제 재앙들이 많이 일어나는 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하늘에 거하는 성도,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성도들과 휴거된 성도들은 즐거워하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나 땅과 그 바다에 거하는 자, 이들은 화가 있을 것이고 마귀의 최대 공격이 있을 것을 이제 계시록 12장 13절서부터 그 다음에 13장에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사탄의 분노가 아주 점점 더 크게 달아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때 이제 그 예수 적당히 믿다가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공격함으로 인해서 신앙을 다 저버리게 만드는 일을 서슴치 않고 사탄이 합니다. 그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람, 중국이 아니라 인도의 그 사두라고 하는 그 형제가 주님께서 그 마지막 때 사탄이 공중에서 있는 그 때 하나를 놔줬더니 쏜살같이 지구로 내려와서 잘 가고 있는 기차를 그대로 갑자기 전복시켜가지고 다리 밑으로 떨어져서 수백 명이 죽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그때 사단들이 마음대로 하는 일이에요. 갑자기 가는 비행기가 그냥 다 떨어져서 다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 배 가득 타고 간 사람이 다 배가 전복해서 다 죽게 하고 하는 것이 그 사탄이 쉽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테러리스트를 시켜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을 폭파시켜서 죽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사탄들이 하는 마지막 때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로 가봅시다. 13절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 그 땅에서의 전쟁이, 사탄이 이제 땅으로 내려왔으니까 땅에서의 전쟁이죠. 근데 땅에서 특별히 어떤 전쟁이냐면은 13절에 용이 자기 땅에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자, 그 앞에 여자가 이제 애를 해산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이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늘로 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여자가 이 땅에 남았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이죠. 유태인들이에요. 예. 그래서 용이, 사탄이 하늘에서 내어 쫓겨 분을 품고 예수를 낳은 여자, 즉 이스라엘을 핍박합니다. 핍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14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여기 또 이제 그 시기가 나옵니다. 한때 두때, 그 다음에 반으로, 즉 1년과 2년과 그 다음에 반년이다. 3년 반을 이제 마지막 후 3년 반을 이제 그 환난 속에서 양육을 받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 14절에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즉 그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적 그리스도의 군대에 쫓깁니다. 그래가지고 쫓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큰 독수리의 날개 둘이 그 여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광야로 날아갔다라고 그래요.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 즉 뱀 사탄의 얼굴을 피해서 숨겨서 양육을 받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그 광야가 어디냐? 바로 광야가 이스라엘의 이제 그 동쪽에 있는 지금의 요단이 있는 그쪽에 그 바위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페트로스라고 그러죠. 그 락시티. 그쪽으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유태인들이 3년 반을 이제 양육을 받게 돼요. 근데 그 양육을 받는다 하는 거의 뜻이 아주 잘 먹고 잘 편히 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절대 고난 당하지 않고 아주 거기서 아주 풍족하게 3년 반 동안을 잘 산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 마지막 때 아주 그 절박한 상황을 여기서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24장에 16절. 21절까지 읽었어요. 22절까지.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유태인들에게 마지막 때 상황이 아주 절박한 상태에서 이것저것 돈 챙기러,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집안에 둔 폐물 챙기러 집으로 들어갈 시간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급하니까 빨리 산으로 도망가요. 산이 어디예요? 락시티, 그 페트라로 가라는 거예요. 이 페트라는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거기서 그 관광 코스로도 지금 그 정해져 있는데 아마 돈을 거기 따로 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옛날에 그 아랍 사람들이 그 자기네들이 그 이제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바위에다가 굴을 팠는데, 근데 옛날에 그것이 이제 화산이 많이 터져가지고 바위들이 굉장히 소프트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깊이 파서 그곳에서 이제 몇 년씩 이제 거기서 생활하고 그리고 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그 이 바위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입구가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들어가려면은 비행기가 그 안에 들어오질 못해요. 또 큰 차로도 못 들어갑니다. 거기서 말을 타고 그 사이로 빠져 들어가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바위 속에 있는 집들 속으로 쭉 들어가면은 마치 그 벌레가 그 자기 구멍 속으로 들어가서 안 보이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 갇힙니다. 나중에 이제 그 뒤에 그 아랍 사람들이 이제 와서 공격을 할 때 지진이 나가지고 앞에 입구를 딱 막아버리면은 바위가 싹 굴러서 떨어지면은 그 앞에를 들어갈 그 길이 막혀버려요. 전혀 거기서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미리 아시고 마지막 때 이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유태인들의 택한 사람들이 3년 반 동안을 숨어서 있습니다. 아랍 사람들은 그 적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유태인들 주들을 다 죽여라 라고 해서 그래서 전부 다 쫓아가지만은 남아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그때 듣고 미리 도망가서 숨은 사람들은 살아요. 그러나 그때도 자기네들이 옳다고 그리고 또 자기네들의 돈만 믿고 자기네들이 준비된 그 준비한 이러한 그 쉘터를 믿고 안 간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 그 독수리의 날개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도망갈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이제 성령으로 움직여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그 빌립이 이제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를 그 자리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싹 움직이시는 것이 나오죠. 이거를 이 공간 이동이라고 해요. 스페이스 무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유태인들이 갑자기 이제 그 쫓기는 아랍 사람들 눈앞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들을 완전히 이제 독수리의 날개같이 해서 그래서 이제 그 페트라 성으로 다 몰래 숨긴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독수리 날개같이 공중으로 날라 없어지게 해서 페트라 성에서 3년 반 동안은 또는 42개월 또는 1260일 동안을 거기서 숨기신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렇게 하고 나서 나머지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다 죽어요. 이스라엘에서. 우리 한번 스가랴서 한번 봅시다. 스가랴서 13장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13장 8절에 자, 이거는 유태인들에게 이 엄청난 이제 죽음을 그 고난을 이제 예상하고 그 중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그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빨리 숨는 자들은 살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는 전부 다 죽는다 하는 것이 여기 나타나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예언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이것을 지금 이제 눈앞에 왔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운명이 예, 지금 이스라엘 중에서 살지만은 3분의 2는 죽고 3분의 1밖에 살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계시록으로 와서 계시록 12장에 15절 16절 봅시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뱀이 여자를 도와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자, 이거는 이제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서, 이거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 군대를 얘기해요. 군대. 예. 그래서 그 여자를 적 그리스도의 군대들이 공격을 하는 것, 즉 이스라엘을 적 그리스도의 군대, 이 예, 이스라엘을 그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아랍국의 공격을 이제 여기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랍군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물을 강같이 토해내는, 이제 산더미처럼 이렇게 밀려오는 강물처럼 밀려오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을 막으시냐 하면은 16절에 땅이 여자를 돕다 하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이 대지진을 일으켜서 그래서 그들을 삼켜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을 차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냈을 때도 하나님 똑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 바로의 군대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코밑에까지 왔을 때에도 이제 그 불기둥을 그 사이에 두게 하셔서 그들을 격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고 이제 그 사탄 마귀의 백성들, 마귀의 그 공격, 적 그리스도의 공격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땅을 갈라서 대지진을 일으켜서, 그래서 갑자기 뒤에 따라오던 그 군대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덮어버렸어요. 마지막으로 그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이거는 이제 그 용이, 즉 사탄이 적 그리스도가 이제 그 이스라엘 유태인들에게 분노해서 남은 유태인들, 또 거기에는 이제 그 이방인들도 거기 섞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과 싸우려고 이제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제 이것은 어느 하나의 그 국가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이제 그 포진해서 거기를 통해서 이제 그 용이 아주 억울하고 그 다음에 약이 올라서 그 다음에 그냥 씩씩거리면서 그러면서 싸우려고 준비한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무엇을 얘기하느냐, 앞으로 이제 그 용이 그 사탄이 그 다음에 나오는 계시록 13장서부터 19장 사이에 있는 후 3년 반에 이루어지는 모든 대참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이것은 잠깐이고 그 3년 후 3년 반이 지나고 나면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그리고 이제 다 구원받을 사람들은 구원받고 그리고 이제 넘어갈 사람들은 다 넘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로마서 16장 제일 끝에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6장 20절. 아멘. 아멘. 이때 사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큰 불행입니다.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정말 참 고통스러운 때고 살아있고 싶지 않은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하늘과 땅의 그 키를 가지시고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께서 아직도 열린 문을 이제 열어놓고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안에 끝까지 들어가는 자들은 이것을 경험하지 않고 이것을 또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내 몫대로 그리고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마지막 때 고통을 이제 겪어야만 됩니다. 내가 원하건 원치 않건 이것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가 그 가지고 있는 세큐리티, 내가 믿고 있는 다른 어떠한 것도 이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만 믿고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끝까지 예수님만 믿고 그리고 따라갈 때 우리는 이러한 모든 그 고통의 그 참사를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대혼인 잔치에 참석하는 그러한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이 엄청난 그 고통과 참사를 저희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때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아서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눈앞에 온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제 이것을 깨닫고 준비하면서 예비하면서 아버지 한 사람도 그곳에 이제 남아있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잘 믿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또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써 또 그리고 아버지 내 생명을 아끼지 않으면서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충성된 우리 아미성교계의 교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또 10절까지만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절부터 10절까지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돌아가면서 우리 한 절씩 한번 쭉 읽읍시다. 우리 하늘에서 성하는 666 짐승의 수가 나오는 그러한 장입니다. 여기 13장을 두 단원으로 나눠서 할 텐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서부터 18절까지는 땅에서 올라온 다른 짐승이 있습니다. 이제 그 짐승을 한 짐승과 다른 짐승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요. 이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보니 그랬어요. 제 1절에 내가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보니까 환상 중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또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아주 이상하게 생긴 괴물을 이제 그 사도 요한이 바다에서 올라온 것을 봅니다. 자, 이 바다라고 한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데 바다는 주로 특별히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뜻은 온 세상 나라를 뜻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민중들 또 그 군중들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이 바다 그 군중들과 세상 나라들을 얘기하는 건 지중해 연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지중해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 거기 또 그 세상 민중 국가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느 때쯤이냐 하면은 7년 환란 중에서 이제 후 3년 반 쯤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그 괴물인데 열 뿔과 뿔이 열 개가 있어요. 몸은 하나고 그 다음에 머리가 하나인데 머리가 일곱인데 머리가 일곱이고 그 다음에 뿔이 열 개고 그 다음에 또 열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상하게 생긴 괴기한 짐승이죠. 근데 그럼 여기서 뿔이 뭐냐? 뿔은 주로 왕을 얘기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17장 12절 한번 보세요. 17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하고 거기 답이 나옵니다.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이제 거기 계속이 되는데, 그래서 그 열 뿔은 열 왕을 이야기하거나 또는 어떤 열 나라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컨트롤하는 열 개의 왕국, 그 열 왕국인데, 이것을 그 하나의 나라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의 그 군중들이 사는 집단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열 뿔과 일곱 머리와 열 면류관, 이것이 이제 결국 그 짐승의 키예요. 짐승을 그걸 그 보는 그 풀어지는 그 열쇠인데, 일곱 머리는 뭐냐? 일곱 머리는 지금 그 성경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봐요. 이걸 그 일곱 머리는 이 마지막 때 그 G7이라고 있죠. 왜? 예, 그 지금 그 여러 세계 강국의 일곱 나라들이 같이 모여서 뭐 1년에 몇 번씩 회담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 영국, 불란서, 뭐 독일, 뭐 이태리, 일본 이렇게 해서 그 G7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이건 지중해 근처에 있는 이제 그 일곱 나라들이 한데 합쳐서 그래서 그 이슬람 나라를 대표하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이슬람 나라 중에서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하고 이렇게 보는 그러한 최근의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 면류관은 뭐냐? 열 면류관은 열 개의 말하자면 그 타이틀에 열 개의 그 지칭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기도 하고 뭐 수상이기도 하고 왕이기도 하고 이러한 이 그 열 개의 이름을 가진 그러한 머리와 왕들이 같이 나오는데, 근데 밑에 몸뚱아리는 하나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위에 겉으로 나타나는 그 나라의 그 왕들과 그다음에 그 또 수상이나 대통령이나 왕이나 이런 그 타이틀들이 다 다르고, 그다음에 그 자기네들의 그 지위가 다르고 대표하는 민족과 나라가 다르지만은 밑에 그 몸뚱아리는 하나다. 이렇게 놓고 볼 적에 제일 가장 그 신빙성이 있는 거는 아마 이것은 아랍 국가를 대표하는 아랍의 형제들이 이 그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그 전체 터키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포함한 이제 남쪽 아프리카 북쪽까지 전체를 다 커버하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이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지금 여기에 그 아주 가까운 그러한 해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밑에 그 몸뚱아리가 무엇을 그 같이 공통점으로 표현을 하고 있느냐? 그 밑에 몸뚱아리는 바로 그 알라를 섬기는 그 이슬람 그 바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슬람 바디들이 옛날 그 비잔틴 왕서부터 그 터키서부터 쭉 다 내려와서 전체를 지중해를 다 감싸는 그러한 그 후예들로 그 나라들로 그리고 그 부족들로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그 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상하게 생긴 그 괴물들의 모습을 여기 지금 1절에서 13장 1절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그런데 그 짐승이 이상하게 생긴 짐승이 표범과 비슷하고 그 다음에 곰의 발과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고 그 다음에 용이 자기의 능력을 가진 그러한 큰 권세를 가졌더라. 자, 이제 이 그 네 가지의 짐승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앞에 그 1절 마태 보면 참남된 이름들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참남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다는 뜻이에요. Blaspheming 한다는 얘기인데 회방한다는 하나님의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올 수 있을 그런 그런 교만한 그러한 자리에 있는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네들이 다 모든 것 그것보다 훨씬 더 높다 하는 것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아랍 국가들이다. 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2절에 그 짐승은 표범과 곰과 사자와 그 다음에 용인데 예, 그 표범은 바로 그 모습이 표범 같고 그 다음에 발은 곰 같고 입은 사자 같아요. 아, 이것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네 짐승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사자는 거기 뚝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사자는 바빌론이고 그 다음에 그 곰은 메도 퍼시아 메대와 파사 미대와 파사고 그 다음에 표범은 헬라 그리스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네 번째는 그 짐승을 표하지 않고 가장 무서운 짐승이라고 그렇게 예, 그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어요. 예, 다니엘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가지고 가장 무서운 짐승이라고만 그랬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예, 이제 그 반모섬에 가서 이상으로 봤더니 그것이 용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 똑같은 용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가장 무섭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은 용으로 사탄으로 그것을 본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장 무서운 그 짐승 이것은 한 몸에 일곱 개의 머리가 달렸는 것은 과거 역사의 나라들과 현재의 나라가 합하여 있다는 뜻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역사와 현재와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연결될 수 있는 거 지금 이슬람, 알라를 믿는 그것밖에는 연결이 안 돼요. 지금 한 가지 다른 공통점이 있다면은 이제 지금 그 이스라엘을 다 모두 다 증오하는 그것이 공통점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그 공통점은 알라를 믿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증오하는 이런 것들로 같은 뜻이 합해져 있습니다. 지금 근데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그 머리 중 다섯은 없어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장차 올라온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그 18장에. 그런데 그 짐승이 과연 무엇을 뜻하느냐? 사람이냐? 아니면은 어떤 정부 시스템이냐? 국가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그것을 보는 견해가 다른데 정부일 수도 있고 한 국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그때 그 사탄의 역사로 인해서 강력하게 사탄에게 쓰임 받는 그 체제 예를 들면은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이제 사탄의 크게 쓰임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그 유태인들 600만 명 이상이나 학살하는 그러한 그 고문의 도구로 이제 그 스탈린이라서 그 나치 히틀러가 그렇게 반역을 했죠. 그런데 이 히틀러의 그 영향을 받은 똑같은 그러한 지금 이 흐름이 유태인을 싫어하고 죽이고 그다음에 이 아랍 사람들을 높이기 위한 이러한 흐름들이 지금 똑같이 그 아랍 사람들 그 PLO 테러리스트 그들을 그 피에 흐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전에 우리가 그 DVD 그 Obsession이라고 하는 걸 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독일에서 히틀러가 처음에 그 유태인들을 학살시키기 위한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중동에서 그 저 무프티라고 하는 이 아랍 그 이슬람 대제사장을 불러다가 그에게 그 카운슬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유태인들을 더 조직적으로 많이 죽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대로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근데 그 아랍의 대제사장격인 그 무프티라고 하는 사람이 히틀러에게만 간 것이 아니라 그 동유럽 국가를 다 돌아다니면서 너희 나라에 있는 유태인들을 다 잡아 죽여라 하는 걸 전부 다 교육을 시키고 갔어요. 그래서 그대로 했는데 지금 그 똑같은 방법으로 이 지금 그 아랍 국가에 있는 그 테러리스트들이 똑같은 구호를 외쳐가면서 이제 이스라엘과 유태인들을 공격하나 하는 그러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 구호까지 유태인들을 싫어하고 유태인들을 살해하는 그 구호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그 히틀러의 쓰던 그 시스템이 지금 마지막 때에 이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 아랍 사람들에게 이걸 통해서 그 씌워지고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 내려오지 않은가 하는 것이 지금 가장 유력하게 이것이 그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절에 보면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 짐승을 따르고. 자, 여기 이제 짐승의 머리가 하나가 상해서 죽게 된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아마 그때 적그리스도가 누구 그 자객에게 칼을 맞거나 총을 맞아서 거의 죽었는데 다시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거는 조금 좀 신빙성이 약합니다. 차라리 그거보다는 하나의 국가나 사상이 그동안 이제 죽었던 이것이 다시 살아나는,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가 지금 거의 맥을 못 추고 있죠. 소련에서 그렇게 강하게 공산주의를 신봉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골바초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소련의 공산주의가 하루아침에 싹 없어져 버렸어요. 1990년에 그러고 나서 이 지금 소련이 자본주의 체제로 돌아온 것 같더니 최근에 와서 지금 푸틴이 다시 지금 이렇게 나사를 조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다시 그 소련의 체제가 옛날 공산주의 체제로 돌아가는 그 영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푸틴 자체가 옛날에 그 비밀경찰 출신이에요. 비밀경찰 대령 출신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아주 그 조직을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거대한 그 이 소련의 조직과 그 다음에 미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또 그 다음에 중동에 있는 그 오일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체를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미국과 경쟁할 수가 없고 유럽과 같이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것을 싸우기 위해서는 강한 그 독재 체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공산주의 체제로 빨리 돌아가는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체제의 부활이 아닌가 하는 것이 지금 가장 더 강하게 이 지금 그 3절을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절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이제 그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용은 사탄이죠. 사탄이 이 짐승 즉 그 안티크라이스트를 대표하는 사람인지 그 정부인지 모를 그에게 이제 경배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거버먼트 컨트롤하는 그 지구 정부를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막대한 그러한 그 권세를 주는 거다 마찬가지죠. 한때 많은 사람들이 UN이 그것을 대표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UN은 실질적으로 그걸 대표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그 약한 취약점이 뭐냐면 UN은 많은 국가가 거기에 가입되고 있지만은 그 UN을 자체 스스로를 서포트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요. 미국에서 그 UN 경제의 3분의 2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것에 의지하기 때문에 UN이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 한국의 반기문 그 전 UN 외무부 장관이 UN 사무총장이 됐지만은 그 타이틀은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대표하는 그런 타이틀이지만은 실질적인 파워는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 하는 것이 큰 약점으로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체 그 지구 정부고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받았다 하는 얘기는 그만한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능력도 같이 받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체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오일밖에 없습니다. 오일. 그 지금 우리가 제일 민감하게 느끼는 게 가스값인데 가스값이 계속 올라가죠. 지금 뭐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미국은 많이 여기에 덜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그 가스가 전 세계에서 그 저 사용하는 그 가스의 뭐 거의 한 반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 미국의 가스는 그 중동의 가스에 의지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미국의 70%의 가스는 중동 아닌 곳에서 가져와요.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여유가 있는 선이에요. 그런데 가장 그 취약점을 보이는 게 유럽이에요. 유럽은 자기네들 전체 쓰는 이 그 오일의 가스의 90%를 중동에 의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유럽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 독일이 그 중동 나라에 꼼짝 쥐어가지고 꼼짝 못하고 이스라엘 편을 못 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 아랍 국가에서 만약에 전쟁을 일으키거나 또 자기네들이 유럽 그 유로 달러를 유로화를 싫어해서 그래서 유럽에 우리가 석유를 안 팔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쪽에 딱 스톱을 하면은 2주 후면은 유럽은 완전히 거기 그냥 숨이 막혀서 죽습니다. 가스 인더스트리가 문을 닫고 자동차들이 당기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 그 다음에 이 플라스틱 인더스트리가 완전히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럽의 나라들은 전부 다 뱅크럽시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실 유럽이 그렇게 큰 소리를 쳐도 제일 약한 부분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럽과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큰 경제적인 컨트롤이 바로 오일이다 하는 겁니다. 오일에. 그런데 지금 최근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스라엘에 지금 오일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오일을 터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지금 큰 두 개 회사가, 미국의 두 회사가 하나는 그 테라비브 위쪽에서 지금 오일을 파고 있고 또 하나는 이 그 사해 남쪽에서 오일을 파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네들의 비전을 줬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를 하나님이 터주시면은 이스라엘이 미국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네들 스스로의 그 오일로 인해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숨겨주신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지도 몰라요. 하여튼 하나님은 이스라엘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이상한 건 이상하리만큼 참 교묘한 것은 아랍 국가 전체 그 아랍이 일반적으로 전부 다 사막이고 그 다음에 돌인데 그 사막 국가의 돌에 전부 다 오일이 나는 그러한 그 오일을 허락하셨는데 유독 그 이스라엘만 오일이 안 나게 그렇게 지금 여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 그런데 그것은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 키를 그 풀어주실 것을 우리가 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그 5절에 보면은 이제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더라. 자, 이제 여기 그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되는지 또 아니면은 이제 한 그 국가나 그 체제가 되는지 모르지만 이것들이 3년 반 동안 막강한 권력으로 세계를 통치합니다.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그 대환란의 마지막 3년 반을 통치하고 하나님을 그 대박 대적하는 이러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하늘에 있는 자까지 회방한다는 얘기는 종교적인 회방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단일 종교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정치 그 다음에 경제 오일러서 전 세계를 독재하며 이때 그때쯤 되면은 이제 오일을 가지고 이제 자기네들이 전 세계 경제를 컨트롤하니까 많은 나라들, 작은 나라들, 아프리카에 있는 작은 나라들, 아시아에 있는 작은 나라들은 그냥 나라들이 뱅크럽시 해버려요. 뱅크럽시 한다는 얘기는 옛날에 한국에서 그 김영삼 대통령 때 IMF 그때 나라에 돈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외환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나라 자체가 그냥 포기 파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라토리엄이라고 그러는데 이 나라 자체가 돈이 없어서 이것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은 이때 그 이 적그리스도의 모양을 한 그 국가 체제에서 그것을 접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자체에서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작은 나라들을 접수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전 세계에 많은 나라들이 사실은 겉에 이 그 모양만 컸지 이 그 껍데기 안은 전부 다 빚쟁이들이 많아요. 멕시코가 그렇습니다. 지금 멕시코가 미국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멕시코예요. 멕시코가 지금 굉장히 크게 큰 나라인데 그런데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빚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이 빚을 갚지 못하게 내버려둬서 만약에 자기네들이 파산을 하면은 미국과 이 캐나다가 큰 이제 그 엄청난 손해를 보고 정치적으로도 불안해지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캐나다하고 그다음에 이 멕시코를 다 합해가지고 북중미 연합을 만들자 하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충분히 그럴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뭐냐하면은 전부 다 이 각 대륙별로 자기네들 정부와 그 다음에 그 시장 경제를 구축하는 그런 망을 만들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여태까지는 미국 혼자서 단독 정부로 전 세계를 상대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지금 미국이 캐나다하고 이제 멕시코를 다 합해가지고 이 북중미연합이라고 해서 비자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게 하고 마음대로 편한 대로 지금 멕시코는 아주 그걸 두 손으로 환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그걸 반대하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바뀌어서 차기에 민주당 대통령이 이제 그 아주 리버럴하게 오면 그걸 허락하는지도 모르죠.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미국의 경제는 바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전 이 세계가 이제 파탄 오기 바로 직전 나라들이 이제 완전히 전부 다 뱅크럽시에서 다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이제는 그때는 무기 가진 나라들이 제일 그때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종교적, 정치적, 경제로 독재를 하면서 그때 이제 전 세계가 하나로 컨트롤 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변합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그 666을 받게 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거예요. 모든 시스템에, 전 세계 시스템이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절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거대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용에게 권세를 받기 때문에 즉 사탄이 그 짐승에게 그러한 파워를 주기 때문에 그러한 아이디어를 주고 그 다음에 그러한 그 정치적인 그 정세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이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때 여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늘에서 이것을 밑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겁니다. 자, 7절 보면은 또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사탄의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성도들이 이게 누구냐? 이것이 굉장히 성경학자들 간의 말이 있는데 이 성도들이 유대인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베닐 목사는 이 성도가 유대인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여기 믿다가 실족해서 넘어진 사람들 그리고 적당히 믿다가 뒤에 나머지 left behind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때 정신 차려서 이제 죽기까지 예수님 믿고자 하고서 그리고 666 받지 않고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여기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때 이제 그 성도라고 하는 뜻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돼요. 그때 이제 자기의 그 믿음을 결정을 할 때가 됩니다. 내가 정말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에이 뭐 그거 뭐 받으면 받지 하고서 그리고 또 그때 같이 타협을 하느냐. 그때 정말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갈라진다 하는 겁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그때 거기서 나타나게 돼요. 이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이제 여기서 믿음 때문에 이제 순교를 당하고 죽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그때까지 남아 있으면 그건 아주 비참한 거예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지금 믿을 때 잘 믿어야 돼요. 마지막 때 내가 잘 믿어보겠다 하면은 그러면 안 돼요. 평소에 내가 그것을 지금부터 그것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내가 그리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내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것을 내가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만 그때까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9절 보면은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게 아무나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척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그때쯤 되면은 이제 정말 그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가짜 신자들이다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신자들은 모두 다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끔 돼 있다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벌써 이 땅에 없지만은 그래도 마지막 때 또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는 자들, 끝까지 죽기까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따라오는 자들은 이제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순교로 내가 대신하겠다는 그런 철저한 각오를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모두 짐승에게 경배하게끔 돼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게 뭐 대단하리야 뭐 살고 봐야지 하나님도 사랑인데 하면서 666 받는 거 뭐 대단치 않게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제일 마지막에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이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함께 불못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9절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영의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나 듣는 게 아니고 그것을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10절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여기서도 같이 또 성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도는 그 세인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유태인들이 될 수도 있고 마지막 때 예수 믿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유태인들 메시아닉 주들 그런 사람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이 땅에 남아서 또 이제 다시 열심히 믿고자 하는 그런 이방인들의 믿음들도 있습니다. 그 이 사람들의 그 인내와 믿음 이것은 죽기에 자기 목숨을 내놓고서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똑같은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기리라 하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때 정말 이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 땅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럴 때가 점점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들을 수 있고 야 그렇다면 이건 나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내 믿음은 어디가 있는가 나는 과연 이 땅에 남아있을 건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들림받을 수 있을 건가 하는 것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할수록 점점 더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의 계획이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보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오늘 공부한 이 요한계시록 13장 전반부의 말씀이 저희들이 모두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정신 차리고 정말 깨달아서 내가 매일매일 적당히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신앙은 어떤가 내 가정의 신앙은 어떤가 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 앞에 참으로 겸손하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 신부의 모습을 우리가 단장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